첫 번째 주제는 미국 이란 전쟁 도대체 언제 끝날 것 같냐? 일주일? 4, 5일? 하메네이 죽었으니까 금방?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3년, 4년?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어요. 2월 28일 날 첫 공습을 했는데 전쟁 시작하자마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금방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봤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메네이 같은 인물이 다시 등장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란 지도자 선출 과정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란인들이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인물은 미국 입장에서 합리적인 인물이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단 말이죠. 정권을 교체해야 이 전쟁이 끝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란과 협상을 잘해서 정권교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을 포기하고 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고 무슨 뭐 사찰도 받고 다 그러면 전쟁 끝날 수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항복에는 어떤 협상도 없습니다. 협상을 하려면 전쟁 시작 전에 해야지. 어? 지금 다 줄 것 같으니까 협상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 항복을 해라. 아니면 협상은 없다. 그리고 무조건 항복을 하면 그 다음에 이란은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Make Iran Great Again도 한번 외쳐주셨어요. 미가. 니가 아니고요. 미가. Make Iran Great Again. 모든 게 붙이면 뭐 다 되네요.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근데 이란이 무조건 항복 지금 바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4에서 5주 안에는 목표를 달성할 걸로 믿습니다. 한 달. 하지만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무제한이야, 무제한. 저는 이 일을 똑바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대충 어영부영 끝내지 않을 거예요. 한 달 정도면 될 거라고 믿지만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 내에 해야 될 테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저께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란은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란은 매우 강력한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격 대상이 아니었던 지역과 공격을 받지 않았던 집단들도 확실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할 것입니다. 저 말을 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공습이. 실제로 이란이 현재 매우 강력한 공습을 받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이 안 되니까 잘 나오진 않죠. 테헤란은 매우 심한 폭격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무려 1300명 이상의 폭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막 밤에 나오는 사진들 보면 뭐 막 불바다가 될 정도로 막 폭격이 굉장히 심한 걸 알 수 있는데 게다가 미국만 공격하냐.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 군사작전을 계속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전력을 다해 공격하겠다. 이스라엘군도 미군하고 팀을 합쳐서 대규모 전투기를 동원해서 테헤란과 이란 곳곳을 폭격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의 가장 강력한 폭격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겠죠.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 보셨겠지만 이란을 무조건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이란 지도부의 암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란 지도부들을 암살을 했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사실상 와해됐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누구랑 이야기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란은 지금 누가 다스려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모르겠는데? 아는 이름은 다 죽여서 아는 이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란의 현재 차기 최고 지도자 지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명하면 아마 암살 당할 수도 있겠죠? 라고 자료를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만드는 마지막 순간에 일요일 저녁 한 8시 정도에 이란이 차기 최고 지도자 지명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지도자 임명 투표가 진행되었고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다. 아직 이름이 안 나왔어요. 지금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2시간 전에 이름이 안 나왔어요. 새로운 차기 지도자가 등장한 게 이란의 현재인데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의 후계자 선정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우리는 너희들을 표적으로 삼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암살하겠다는 말이죠. 이것은 경고다. 라고 얘기한 게 이란의 지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이스라엘과 미국이 무섭게 하니까 이란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 어떠냐? 이란은 현재 무조건 항복 요구를 완전히 일축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럴 수는 없겠죠. 본인들이 나가라는 말인데 목숨만 살려주세요라는 거잖아요. 현재 이란 대통령 페제스키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의 적들이 꾸는 꿈, 이란 국민들이 무조건 항복할 것이라는 바로 그 꿈, 그거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현재 속도라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상대로 6개월 정도는 격렬한 전쟁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엄포고 뭐 위협일진 몰라도 6개월은 전쟁할 수 있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지상군 없이 공습만으로 이란을 무조건 항복시킬 수 있을까? 그걸 하게 해내겠다는 거죠. 어쨌건 간에 지휘부를 다 날리는 것도 지상군이 못 들어가니까 공습만으로 이러한 정권을 전복시키려면 지도자들을 다 먼저 날리는 게 필요하겠죠. 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상군이 들어가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이란 테헤란에 쳐들어가서 점령하는 건 어떠냐? 참고로 이스라엘과 테헤란까지 거리는 1500km입니다. 중간에 지나가야 되는 나라가 최소 두 개국이에요. 시리아, 이라크 뭐 이렇게 가면은 일로 가면 세 개일 수도 있어. 뭐 사우디, 이라크 이렇게 가도 하여튼 두 개국은 최소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 뭐 그렇다고 대규모 공수 작전을 펼쳐서 병력을 떨어뜨려서 이란을 점령할 수 있냐? 그건 어렵겠죠. 이란이 아무리 허수아비처럼 보여도 군사력이 막강할 텐데 지상군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면 어떨까? 마치 1991년 걸프전 때처럼. 걸프전 때 미국이 막 공습을 한 다음에 한 달 정도 후에 지상군을 투입했어요. 그리고 지상군 투입한 다음에 불과 4일 만에 종전을 선언했습니다. 4일 만에 싹 밀었어. 이라크를 싹 밀었죠. 물론 당시에는 무려 30개국에 약 70만 명의 병력이 집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국적군이 이제 동시에 들어갔긴 하지만 어쨌건 미국 지상군이 들어가니까 4일 만에 종전이 되더라. 근데 참고로 종전이 안 된 나라도 있죠. 2001년에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투입했습니다까지만 얘기한 거는 그 후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머물렀어요. 2011년까지. 결국에 철수했죠. 사실상의 패배? 왜냐하면 지금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20년간 얼마를 넣었다가 여기 2000조 넣게 넣었어요. 2000 몇백 조를 넣었지만 결국에는 이기지 못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철수를 했는데 뭐 지형이 뭐 문제고만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란은 왼쪽이 이란 지형도인데 어떤 나라냐? 북쪽에 있는 산악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산 이런 V자 형태로 산맥의 나라를 감싸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적의 침입이 정말 쉽지 않은 나라인데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산들은 높이가 미쳤어요. 최고 높이의 산이 5,610m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의 거의 80% 이상 높죠. 한라산의 두 배 가까운 높이니까. 그리고 이 두 산맥 사이에 넓은 고원이 있잖아요. 이란 고원. 여기에 뭐 테헤란도 있고 막 있죠. 이 넓은 고원도 평균 해발 고도가 1,000m야. 이게 1,000m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테헤란의 평균 고도가 1,000m에서 1,200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산악 지형이고 저기를 뚫고 지상군을 들여보내서 지상군의 싸움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을까? 이길 수는 있을 것도 같은데 엄청난 희생이 뒤따를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럼 지상군 말고 정권을 전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이란 내부에서 정권 교체겠죠. 그래서 맨날 말하는 게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국민들이여 봉기하라. 이란 국민들이여 자유의 시간이 왔다. 우리의 공습이 끝나면 걔들은 이미 전투력을 잃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정부를 장악하라. 그러면 너희의 것이 될 거야. 미국이 들어가 장악하면 미국이 될 수도 있잖아. 뭐 안 가겠지만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일어나서 정권을 교체하면 이란은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가끔 나오는 건데 외부 세력을 위한 정권 교체이기도 합니다. 내정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라크의 쿠르드 민족주의 단체가 이라크 북쪽에 있습니다. 쿠르드족 독립하겠다고. 얘들을 찔러서 얘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란으로 지상작전을 감행해라. 우리가 너희들한테 공격하는 이란 애들 떼찌떼찌 해줄게. 공중에서 다 날려줄 테니까 니들이 들어가. 니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후루룩 후루룩 하다 보면은 뭐가 되지 않을까? 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족이 지상군을 보낸다 그러니까 오우 훌륭한 일이에요.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라고 했다가 엊그제 아우 너무 복잡하네 야 그만하자 라고 번복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드린 얘기를 잘 생각해보면 이라크는 이란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라크 북부에 있는 쿠르드 반군이 이란으로 지상군을 보낸다는 건 물론 이라크의 뜻은 아니지만 이라크 북부 자치구에 있어요. 이란이 이라크한테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럼 잘못하면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이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라크보다 조금 더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나라가 또 있으니 이란 북쪽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라크 위가 아제르바이잔이에요. 그럼 아제르바이잔은 또 왜 험악해지냐? 아제르바이잔은 이란이 아제르바이잔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보복하겠다 이런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란이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한 건 추악하고 비겁하고 역겹다. 디스거스팅하다. 독립 아제르바이잔은 이란에 사는 아제르바이잔인들에게는 희망의 땅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이 줄은 사실은 이란과 아제르바이잔 사이에서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그런 금기시되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이란에는 아제르바이잔 계열의 같은 아제르바이잔 민족의 사람들이 거의 2천만 명이 삽니다. 독립 아제르바이잔보다 이란에 사는 아제르바이잔인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은 이란 북부를 남 아제르바이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란에 사는 아제르바이잔들 보고 독립을 해서 독립 아제르바이잔과 같이 할 수 있다면. 아제르바이잔이 지금 요만한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란은 이 얘기를 하면 극대노를 하겠죠. 장난하냐고. 이 양나라 사이에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면 아제르바이잔과 이란은 치명적인 국경 분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타브리즈라는 데가 아제르바이잔들이 많이 사는 도시인데 여기를 보면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라는 거의 화약고 같은 옆나라가 있습니다. 항상 전쟁하는 나라죠. 얼마 전에 전쟁하는 나라. 그런데 요 옆에 있는 나흐치반이라고 하는 여기가 아제르바이잔 땅이에요. 아제르바이잔은 요렇게 연결이 되지 않은 또 다른 영토가 있어요. 격월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요 아제르바이잔 영토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여기를 연결할 수 있다면 자기네 땅을 요 남쪽을 자기들이 후루룩 짭짭해서 아르메니아를 밀고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서 왼쪽 나라가 터키거든요. 터키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 수 있겠죠. 이게 본인들의 희망이에요. 이걸 엄청나게 하고 싶어해. 요 가운데 있는 요 아르메니아가 차지하고 있다는 요 회랑 요게 장기주로 회랑이라고 불립니다. 이것 때문에 두 나라 사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양국은 요 옛날에 보여드렸죠. 2020년에 이미 전쟁까지 한 적이 있었죠. 저기를 확대해서 보면은 국경 분쟁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회랑, 아까 말한 회랑. 그리고 양쪽이 아제르바이잔 땅입니다. 이거 얼마나 여기를 차지하고 싶겠어. 아래는 이란이. 이란은 참고로 아르메니아하고 동맹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왼수예요. 이 둘은 또 왼수고. 그럼 아르메니아가 이슬람이냐? 시아파냐?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럼 아제르바이잔도 기독교 국가냐? 여기는 시아파예요. 이슬람. 여기도 이슬람, 여기도 이슬람이면 이렇게 손을 잡아야지 왜 이렇게 잡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크게 있는 겁니다. 여기가 북아제르바이잔이라고 부르고 여차하면 후루룩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여기를 내놓으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복잡하죠. 말만 들어도 이제 복잡한데 두 나라는 툭하면 전쟁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아제르바이잔에 드론을 날렸다는 거고 아제르바이잔은 잘 생각하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먹던가 남쪽을 먹던가. 아르메니아 땅을 안 먹어도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란이 가만히 있진 않겠지만 지금 이란은 제 코가 석재할 수도 있죠. 그리고 미국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떼찌떼찌 해줄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만약에 저기 분쟁까지 얽히게 된다면 그건 늪이죠. 글로 가면 안 되죠. 글로 가면 그때부터는 뭐 걷잡을 수가 없는데 아마 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쟁 지역이라는 거고 게다가 옆 나라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전에 이라크 북부에 있는 뭐 쿠르드족 위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게다가 이번에는 레바논 헤즈볼라도 참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너희는 또 왜? 레바논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위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형 드론 편대를 발사했다. 우리가 공격한다. 참고로 레바논이 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레바논에 있는 정치 조직이자 군대 조직인 헤즈볼라가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우리는 저항으로 복귀하는 거에 선택 여지가 없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물론 그 말을 들은 레바논 정부는 화들짝 놀랬죠. 그러지 마. 우리는 공격할 생각이 없어. 헤즈볼라의 공격은 레바논 국민 대다수의 의지를 무시한 행위다. 지금 저기에 휩쓸려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때린다는 건 미국과 싸우겠다는 말이잖아. 아니, 우린 그런 생각이 없어. 쟤네가 하겠다는데 쟤는 내가 아니야. 뭐 내가 막을 수도 없어. 내가 막는데 하겠다는 거 어떻게 해. 레바논은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거부한다! 라고 했지만 헤즈볼라는 듣지도 않죠. 이스라엘에게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뜩이나 고슴도치처럼 바싹 써있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합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지역을 공습해서 수천 명이 피난길을 올랐고 지금 베이루트 지역도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강력한 폭격을 받아 최소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미. 지금은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레바논까지 좋건 싫건 지금 전쟁이 휘말릴 위기에 처해 있죠. 레바논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하지도 선택하지도 않았던 참혹한 전쟁에 휘말려버렸다. 이건 아니야. 게다가 옛날에 보여줬지만 쿠웨이트에 위치한 미군 기지도 공격을 받았고요. 아랍에미리트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800건 이상의 드론이 날아왔다. 이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대규모 정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이란이고 요 아래가 사우디입니다. 이렇게 공격이 왔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사우디가 공격을 받으니까 이번에는 파키스탄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워. 저 지역은 얽히고 설켜서 파키스탄은 또 왜? 너희들은 뭔데? 파키스탄은 이란한테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를 날렸어요. 갑자기 니들이 사우디 왜 그 편을 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다.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하면 파키스탄은 이란을 공격해야 돼. 그게 상호 방위 조약이잖아요. 어느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양국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네가 사우디를 때리면 파키스탄을 때리는 거야. 참견해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공격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와중에 이분은 왜 거기에 나온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는 아랍에미리트를 돕겠다고 나섰다. 그러니까 미국에 잘 보이고 싶은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생명보를 지원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뭘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뭐 감사 했으니까 그런 용도가 있고요. 게다가 여기까지만 해도 복잡한데 얼마 전에 키프로스 얘기도 나오고 있죠. 키프로스로 오던 드론 두 개를 요격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키프로스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 키프로스는 또 어디 있는 나라냐?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그렇잖아요. 그 왼쪽 위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근데 키프로스는 여기에 끼면 안 돼요. 여긴 안 돼. 아제르바이잔과 비슷해. 끼면 안 돼. 왜냐? 여긴 EU 회원국이야. 그러니까 영국 기지가 있어요. 이탈리아, 스페인, EU 군대가 키프로스에 지금 집결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위가 터키거든요? 터키도 키프로스에 군대를 보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에 있는 군사가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면 유럽까지 얽히는 건데 이제 그러면은 안 되겠죠. 영국은 자국 항공모함을 키프로스 근처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35, 뭐 유로타이푼 이런 전투기들과 함께 프린스 오브 웨일스함을 영국의 이익을 위해서 키프로스에 보내겠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영국의 항공모함을 너희를 위해 보내줄게! 우리도 출격해서 이란 때려줄게!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됐어? 야 됐어. 야 필요 없어. 이제서 스타머 총리 이제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아요. 오랄 땐 안 오고 처음 공습 가차 잘 때는 이래 싫고 저래 싫고 안 하더니 이긴 것 같으니까 숟가락을 올려? 이미 승리한 전쟁에 끼어든 사람들 필요 없어. 숟가락 쳐. 야 숟가락 아 어디? 야 숟가락 쳐. 헤이 한 입 안 된다. 몇 대 그냥 발사해놓고 나중에 뭐 동맹 이런 소리 하려고 그러지? 안 돼. 필요 없어. 들어가. 라고 얘기를 했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영국은 미국의 이란 초기 공습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요청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 공습을 하자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영국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영국의 국익을 판단하는 것이 내 의무다. 라고 얘기하면서 참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공격하는 거 그거 법적 근거 없잖아. 합법적인 근거 없잖아. 너희 의회 승인 받았어? 의회 승인 안 받았잖아. 놀랍게도 이번 전쟁은 의회 승인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이라고 처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특수군사작전. 특수군사작전. 요즘에 특수군사작전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들 근거 없고 이라크 전쟁에서 실수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 교훈을 배웠다. 우리는 초기 공습에 참여하지 않겠다. 대신에 영국 기지는 사용하게 해줄게. 키프로스에 있는 그런 기지들. 특정하고 제한적인 방어 목적으로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과 이제 선을 걷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영국은 그래도 군사기지는 사용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스페인은 군사기지 사용까지 거부했습니다. 여기는 거부가 아니라 규탄을 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규탄한다. 매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의 스페인 기지 사용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 스페인 대단하다. 스페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 개인 생각인데 진짜 개인 생각인데 지도를 그리면 유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아래 스페인 있고 이렇게 이탈리아 있고 그쵸? 뭐 이렇게 생겼죠? 이 아프리카고 이쪽 러시아고 영국이고 스페인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가 러시아잖아. 아이고 멀다. 여기가 이란이잖아. 여기 이스라엘이고 아이고 멀다. 사실은 국방력, 방위력 뭐 이런 거에 제일 관심 없는 나라 스페인이. 뭐 어쩌라고? 저 먼데 뭐 여기서 일어난 일을 나갖고 그래. 뭐 어떡할 건데 니들이.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스페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 얘기를 딱 들으니까 트럼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페인처럼 형편없는 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 저는 스컷에게 스페인과의 모든 거래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는데 자, 그래서 진짜 스페인과의 무역을 안 할 거냐. 근데 스페인은 EU 소속이잖아요. EU하고 거래 중에 스페인과만 끊을 수가 있냐. 아니 스페인 또 관세 100% 할 거냐. 아니면 항상 그랬듯이 홧김에 얘기하고 야, 우야 넘어갈 거냐? 라는 건 모르지만 여기까지 얘기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페인이 그들의 기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더군요. 아, that's all right.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비행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비행기가 스페인 기지에 내린다는데 네가 어쩔 건데? 뭐 네가 쓰지 말란다고 내가 안 써야 되나? 뭐 해보든가. 아무도 우리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내리는 비행기에 니들이 뭐 쏠 거야? 쏠 거야? 그 쐈다가 지금 뭐 이란 꼴이 날 수도 있죠. 아무도 우리에게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허가를 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 그리고 주권국한테, 주권국하고 스페인이면 EU고 뭐 이렇게 힘이 약한 나라도 아닌데 니들의 허락을 받고 내가 써야겠냐? 물론 화가 나셔서 말만 이렇게 하셨겠지만 강하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페인과 영국은 잘 생각해라. 니들은 대단히 매우 비협조적인 나라들이다. 영국과 이럴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아니, 미국과 영국이 어떤 사이입니까? 사실상 뭐 인종이 겹친다고 해도, 물론 뭐 독일 출신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미국의 관계, 역사적인 관계들을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 어긋나는 것도 최근에 있었나 싶을 정도고 비협조적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영국은 잘 생각해라. 정말 충격적이야. 왜냐? 지금은 처칠 시대가 아니다. 처칠이 있을 때가 영국이 제일 세했던 때죠. 물론 그때도 미국에서 셌지만 지금은 처칠처럼 하면 안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프랑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하는 군사작전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합니다. 우리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군사작전을 개시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럼 역시 반기를 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왜냐? 원인 제공은 이란이 했잖아. 그러니까 책임은 이란이 져야 됩니다. 응? 1차적인 책임은 이란에 있다는 거죠. 그거 왜 맞을 짓을 해? 맞을 짓을. 그 위험한 핵 프로그램, 지역 대리 세력 지원, 지난 1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자국민 뭐 4만 명 학살, 이런 것들 말이야. 니들이 해서 이런 게 된 거야.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쟁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국제법을 좀 어기고 뭐 의식 안 받고 이런 건 있지만 어쨌건 니들이 맞을 짓을 했구만. 니들 책임이 이란에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보내겠다. 그래서 3월 3일 화요일 날 기준으로 프랑스의 군사작전 참여를 공식 발표합니다. 철저히 방어적인 차원에서 수행하겠다.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방어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키프로스와 동지중해로 현재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가 진주해 있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쭉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자이반, 타이완으로 유럽 국가들이 요 키프로스라는 데로 모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또 이유도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중동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우리는 물론 요 호르무즈예요. 아니면 홍해에서 아덴만을 통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유럽은 어디로 옵니까? 여기로입니다. 동지 중에. 수에즈나 통과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유럽 입장에서는 물류의 핵심. 우리는 물론 여기죠. 우리는 여기란 말이야. 이 위쪽으로 가는 건 우리하고 별로 관심 없잖아요. 이쪽에서 뭐 내려오는 건 있어도 중동에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관심이 호르무즈 해협에 쏠려 있는 것처럼 이쪽하고, 이 유럽의 모든 관심은 또 여기에 쏠릴 수밖에 없죠. 위로 오는 게 막힐까 봐. 물론 이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진흙탕 싸움 그 자체로 갈 수 있어 보이니까,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확전을 막기 위해서 인접 국가에 대한 공격 중단을 선언했어요. 비긴 걸로 하자는 거죠. 비긴 걸로. 여기까지. 자, 우리가 200발 쐈는데 오케이 콜. 미안해. 거기까지. 오케이 콜. 잘했다 잘했다. 자, 여기까지 하자. 미안하다니까. 미안해. 쏘지 말고 반격하지 말고. 실제로 될지 모르겠지만 무승부로 할례를 시전했습니다. 이란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접 국가들에게 대해서 개인적으로 퍼스널리하게 어폴로지아이즈 할 테니까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그만해야겠죠. 인접 국가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면 진짜 확전으로 갈 수도 있고, 중동 국가들이 들어가거나 아까 뭐 아제르바이잔, 무슨 뭐 파키스탄의 뭐 유럽 국가들까지 다, 만약에 이란으로 뭐 지상군이 들어가던가 하면은 헬이죠, 헬. 그건 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이 이제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한테 가장 관심 많은 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어떻게 됐냐. 이미 3월 2일자 좀 지난 거긴 한데 그때 한번 보여드렸죠. 이란의 국영 매체가 해협을 폐쇄할 걸 선언을 했습니다. 혁명 수비대와 정규해군의 영웅들이 선박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거고, 유가를 며칠 안에 배럴당 200달러로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했죠. 왜 거기를 막냐?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중동 석유를 한 방울도 얻지 못하게 만들려고. 미국은 부채가 엄청 커. 그리고 중동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 하지만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미국으로 가지 못할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숫자를 보면 막상 미국은 중동 석유 의존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 국가고요. 미국은 석유 대부분을 어디서 수입하냐? 물론 수입도 하죠. 캐나다에서요. 52%입니다. 걸프에서 나오는 거는 10%가 안 돼. 그러니까 사실 거길 막으면 미국은 뭐 별... 뭐래? 별 그게 없어요. 별 그게 없고 대신에 별 그게 있는데도 있죠. 그건 어딥니까? 첫 번째가 유럽. 유럽은 왜냐? 거길 통해서 천연가스를 운송하고 해요.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또 자꾸 드론을 날리니까 천연가스 기업들이나 아니면 유전들이 가동을 정지하죠.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50%가 폭등했습니다. 보여드리면 이래요. 유럽 천연가스 가격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당시에는 가격이 이렇게 갔습니다. 아직 보이지도 않는 데까지 갔는데 아직은 여기까지만 왔어요. 50%. 당시에 이제 몇백 퍼센트가 올랐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의 악몽이 지금 유럽을 다시 덮치우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그쪽으로 이제 항공모함을 보내고 뭔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게 역시 본인들도 다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폐업하면 역시 가장 관련 있는 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다 아시겠지만. 이 전체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아시아로 와요. LNG의 80% 이상이 아시아로 오고 석유의 거의 90%가 아시아로 옵니다. 아시아면 누굽니까?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과 한국은 원유 수입 60% 이상이 호르무즈를 통과한다. 중국도 통과를 하는데 제가 갖고 오진 않는데 중국은 놀랍게도 이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배는 봐달라고. 야, 근데 거기를 미사일로 막는다 그러는데 우리 배 봐달라가 될까? 개인적으로는 될까 싶어요. 거기를 아무리 봐준다 그래도 통과할 수 있을까? 거기 뭐 미사일과 무슨 뭐 장거리포로 막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중국 국기 크게 들고 우리는 중국이야 하면서 이렇게 통과하는 그거. 야, 중국인은 건들지 마 뭐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였더라? 유엔 상인 이사국 중국을 건들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다고 거길 그걸 받고 이걸 하고 통과한다고 그게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협상을 시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일본이나 한국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제 원유 수입이 저길 통과하니까 그 덕분인지 몰라도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코스피가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 처음 들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마이너스 10% 처음 들었을 때 그 자고 일어난 장면이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옷 입고 나가려는데 잠깐 보니까 마이너스 10% 이리가 20% 빠졌어요. 아니 미국을 막는다더니 왜 우리를 막아서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인데요. 에너지 가격이 뛰면 곤란합니다. 대책은 없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 크리스 라이트죠. 폭스뉴스에서 일시적이다. 템퍼러리하다. 일시적이야 참어. 금리도 일시적이고 물가 일시적이지. 야, 몇 달이면 돼. 아까 4, 5지 얘기했잖아. 일시적이야 일시적. 그럼 영국이 가겠니? 뭐 잠깐 오르고 내려가고 하겠지. 뭐 며칠일지 몇 주일지 모르지만 일시적이니까 괜찮아 괜찮아. 일시적일 뿐이고요. 영구적이 아니야. 그리고 전 세계는 매우 원유에 충분한 공급을 받고 있고 세계 곳곳에는 원유가 풍부해. 캐나다도 많아. 미국의 생산량도 많아. 그러니까 우린 괜찮아. 이거는 그냥 작은 범핑일 뿐이야. 작은 충격일 뿐이야. 그 정도 쭐렁쭐렁 할 순 있지. 우리는 괜찮아. 니들이 문제지. 야, 우린 괜찮아. 야, 우리는 아예 괜찮아. 문제 없어. 10%도 안 돼. 그 정도는 뭐, 아, 한국, 일본은, 아, 그건 뭐. 문제가 니들이죠. 그럼 뭐 알아서 하고. 문제가 없고요. 자,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지구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미국 병사를 죽인 이란. 어? 그런 데를 딱 제거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치고는 매우 작아. 스몰 프라이스야. 그 정도 대가는 치를 수 있지. 우리는 큰데요. 아. 니들은 크지. 근데 미국은 작아. 작은 대가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호르무즈 협이 사실상 봉쇄가 됐기 때문에 선박 통행량이 거의 0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뭐 누가 통과하겠어요, 저기를. 저 목숨 걸고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사일 날라오면 어떡해. 실제로 호르무즈 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이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제로다. 지금까지도 거의 제로로 유지하고 있죠. 물론 이런 와중에 놀라운 배가 하나 있었죠? 여기도 보셨죠? 재빠르게 해협을 통과한 일부 선박이 있다. 토요일에 해협을 폐쇄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까지 했는데 일부 선박이 눈치를 보더니 에헤라이 하고 달렸다는 거죠. 이야 눈치 게임 장난 아닌데 눈치 슉슉슉 보더니 남들은 아 안되겠다고 뒤로 가는데 마지막에 점프해서 왔다는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딘가 봤더니 놀랍게도 한국 배더라. 야 이제 한국인들 대단합니다. 그 와중에 달려왔고 인터뷰 나온 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항해 환경 속에서도 해당 해협을 통과해야겠다고 판단했다. 야, 판단력이. 야, 여기는 그랬는데 달려갔고 통과했잖아. 살았죠? 네, 살았어요. 예. 뭐 괜찮잖아. 침몰 안 당했죠? 네, 안 당했어요. 여기를 이렇게 어우 야 살았어. 야, 336m짜리 30만 도급 대형 유조선인데 336m면 그걸 그 등치로 이거를 위치를 보니까 일안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갖고 해안을 붙어갖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자동차 운전도 저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또 드리프트를 하셔갖고 빠르게 하여튼 통과를 했고요. 참고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시 유조선 호송을 착하겠다. 미 해군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쉽지 않죠. 그래도 저기를 누가 무슨 배짱으로, 아 물론 뭐 우리 한국인들은 있지만 통과를 할 거며 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험을 줄 리가 없잖아요. 3월 4일 기준으로도 보험료가 12배가 올랐다는 말이 있습니다. 0.25% 3%까지 12배가 올랐는데 지금은 또 날짜가 더 지났기 때문에 뭐 얼마나 올랐지 보고 보험료가 저렇게 높은 상황에서 저기를 통과 보험 없이 통과할 수도 없고 통과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유가가 지금 어떻게 됐냐? 90달러입니다. 90달러. WTI 기준 90달러인데 전쟁이 길어지면은 이게 진짜 100달러 갈 수도 있죠. 60달러 선에서 지금 50% 가까이 이거 뛰었습니다. 내려와야죠. 내려오지 않으면 이제 원유 부족이 물론 시간은 있지만 현실하지 않게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했지만 놀랍게도 인도양 건너고 저기 아시아를 건너고 동쪽 끝에 있는 한 나라는 이 가격을 실시간으로 반영했죠. 현지 가격이 오르니까 바다 건너 저기 있는데 아직 그 연유가 도착을 못했지만 석유 가격은 6G 속도로 거의 뭐 인공위성을 통해서 스타링크를 통해서 원유 가격을 받은 다음에 바로 인상을 했습니다. 오를 때그 속도로 인상했으니까 내려가면 선물 가격 내려가면 그 속도로 내려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쟁은 의회 승인을 안 받았죠. 그래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작전이야.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일 뿐이야. 미국 행정부는 하메네이 죽인 사망 사건하고 무관해. 특수 군사 작전이야. 지금은 전쟁하잖아요. 아, 그거는 어쩔 수 없었지.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공격을 했는데 이란이 보복을 해서 미군을 겨냥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군이 행동에 나선 것일 뿐이야. 아니, 이스라엘이 작전을 했어. 근데 이란이 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이 이제 개입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미군이 먼저 이렇게 한건 아니어서 의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우리가 먼저 했으라고 하지만 하여튼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개입하게 됐고요. 그러면 미국 의회에서 전쟁을 막으면 되지 않냐? 실제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막아보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와 PTSS가 또다시 우리를 전쟁으로 몰아넣는 걸 용납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부결됐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 전쟁을 멈추자는 초당적 결의안이 미국 사원에서 부결됐어요. 와, 이스라엘 세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미국은 현재 우리의 탄약은 무제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력은 압도적이며 파트너들도 하나하나 합류하고 있다. 우리의 탄약은 무제한이다. 아까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이 4, 5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란 내에서 진짜 뭐 민중 붕괴라든지 아니면은 뭐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나서 빠르게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야, 한 달, 한달 긴데. 한 달이 긴 이유는 그 원유 가격도 있고 당장 물려 있는 아 죄송합니다. 그 신성한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 주칭 얘기를 죄송하지만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장기전이 되면 안 되겠는데 그럴 가능성도 살짝 보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이후에 현재까지 무려 8개국에 대한 공격을 승인했습니다. 재선 이후에. 재선 작년에 했어요. 1년 조금 더 지났죠? 그 중에 세개 국가는 미국이 전에 직접 공격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는데 2025년 한해 동안 미국의 공습 횟수는 바이든의 4년보다 많았어요. 노벨 평화상.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바이든이 협상 능력이 없어서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이 바이든의 4년보다 많았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아 보이는 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쿠바 얘기를 꺼냈습니다. 쿠바가 곧 무너질 거다. 쿠바는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 이란은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 하지만 협상이 안 돼서 이란을 쳤죠. 쿠바는 곧 무너질 거야. 쿠바는 간절히 협상을 원하고 있어. 아, 이제서야 쿠바 문제가 제 손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주 잘해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쿠바는 서반부죠?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홈랜드라고 생각할 테니까 8개가 9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그냥 노벨 평화상을 생각하신다면, 내년도 받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노벨 평화상을 생각하신다면, 빨리 전쟁 끝내고 평화가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